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초강력 허리케인 상륙을 앞둔 플로리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이 서로 공조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매튜라는 이름의 이번 허리케인은 최고 시속 22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했으며 현재 4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앞서 매튜는 아이티를 강타해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가 6일 밝혔습니다. 38로스는 1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찍은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움직임은 3개의 갱도 모두에서 포착됐으며 특히 북쪽 갱도 입구에는 트럭으로 보이는 대형 차량이 있었고 건물 주변으로 박스로 보이는 물체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 중일 수도 있지만 지난달 9일 핵실험 이후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갱도 입구를 막는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앙통제 건물 주변과 남쪽, 서쪽 갱도에도 차량과 사람이 포착됐다고 38로스는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이후 굴착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남쪽 갱도에서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지구에 새 정착촌을 건설하려는 이스라엘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정착촌 건설이 평화를 해칠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요르단강 서안, 즉 웨스트뱅크 정착촌에 주택 300채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도 라말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이 지역에선 이스라엘 이주민과 팔레스타인 주민 간의 유혈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새로운 정착촌 건설은 영구적인 점령 현실을 공고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면서 이스라엘의 평화 성취 약속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사망한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의 평화 수호 정신에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가 경의를 표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건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스라엘의 군사 원조를 위해 10년간 38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토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6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를 해친다며 목소리를 높인 뒤 사이버 방어와 훈련 분야를 포함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장관은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의 외교관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 나선 한국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를 꺾고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6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최종 예선 3차전에서 카타르와 맞붙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한국은 전반 11분 기성용이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지만 카타르가 이후 전반에만 두 골을 넣으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동원과 손흥민이 후반전에 카타르의 골망을 흔들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2승 1무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오는 11일 이란과 4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 이라크를 만난 일본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업인 삼성전자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업체인 비브사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는 스마트 전화기 분야에서 삼성의 경쟁업체인 미국의 애플의 음성서비스 시리를 만든 핵심 개발자들이 애플을 떠나 새로 만든 기업입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입니다.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차원의 북한 제재에서 예외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270 제재 결의안에 있는 루폴, 일종의 그 틈새, 그것을 가능한 한
엘리트층의 이딴 탈북을 북한 체제의 균열 조짐으로 봐야 한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지인들이 임 목사의 석방을 위해서 캐나다 고위 관리들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차원의 북한 제재에서 민생 부분을 예외로 설정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역량에 제한을 두는 쿼터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교역량을 줄인다고 해도 여전히 중국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북한 제재를 위한 기존의 안보리 결의안 2270호가 예외적으로 허용한 민생 목적 교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 소식통은 민생 예외 조항을 없앤 대북 교역 완전 금지는 중국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북중 간 교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미한 양국은 새로운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6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현재 270 제재 결의안에 있는 루폴, 일종의 그 틈새, 그것을 가능한 한 메우는 그런 것과 두 번째는 거기에 또한 새로운 제재 요소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또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미국 등 우방국과 그간 긴밀히 협의했고 또 지금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중 교역을 제한하는 방식으론 민생 목적 교역량에 상한선을 두는 쿼터제가 우선 거론됩니다. 또 민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민생이 명확히 증명된 경우에만 교역을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통관검사 강화 방안 등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유준구 교수는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광물 자원 교역으로 외화가 북한으로 유입될 경우 사실상 100%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쿼터제가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준구 교수는 쿼터제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대북 제재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에서 그냥 양으로 팍 잘라가지고 제한을 한다든가 그 우회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왔다가 추가적으로 한다면 집행 모니터링을 그 명확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컨대 총량을 줄였다고 쳐요. 근데 그게 제대로 신고가 안 되면 이게 줄여진 게 실제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쿼터제로 북중 교역에 제한을 둔다고 했을 때 표면상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실제 이 부분이 실행에 옮겨질지 여부는 역시 중국 측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0톤의 물자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중국이 이를 실제 어느 정도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그런 통계 자체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생 목적을 쿼터제로 바꾼다 해도 중국이 실제로 그 쿼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켜주느냐는 뭐 미국이 뭐 실제로 그걸 갖다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새로운 결의안에 쿼터제가 들어갔을 때 문장만 보면은 이게 뭐 그 구멍을 메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전히 그것을 그 쿼터의 그 양을 측정할 는 것은 결국 중국에 달려 있잖아요. 이것 여전히 또 이제 중국의 의지 문제로 들어간다는 거죠.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했지만 민생 목적 등의 예외를 두면서 제재의 구멍이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나온 이후 지난 8월 북한 석탄의 중국 수출 물량은 246만 톤으로 지난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국무역협회는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새로운 결의안에 쿼터제가 명시된다는 건 책임대국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하는 중국, 그리고 안보리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미국 사이에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국제사회가 결정한 안보리 차원의 결정엔 적극 참여하겠지만 완전하게 대북 양자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상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병곤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조야와 한국 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북핵 협상론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6일 기자설명회에서 성급히 북한과 대화를 거론하는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추동력이 약화되고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미국 민주당의 팀 케인 부통령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대북 선제 공격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과 엄중성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 엘리트층의 이단 탈북에 대해 북한 체제의 균열 조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두고 봐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들어 늘어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과 관련해 김정은 체제의 균열 조짐인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6일 기자설명회에서 일부 엘리트층의 탈북을 김정은 체제의 균열 조짐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심각한 붕괴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근에 연이은 엘리트 탈북이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방아쇠와 같은 요인이 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엘리트층을 분류하는 기준과 관련해선 관직이 있느냐 여부라며 올 들어 탈북한 북한 엘리트의 정확한 숫자를 제시할 순 없지만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3년 한 해 8명에 그쳤던 북한 해외 주재원의 탈북이 이듬해 18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0월까지만 2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해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또 중국 베이징 북한 대표부에서 근무하던 북한 보건성 출신 엘리트 간부가 지난달 하순 가족과 함께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중 국경 통제 강화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던 전체 탈북자 수도 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8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습니다. 특히 탈북자 가운데 해외 파견 인력과 같은 중산층 비중이 크게 늘면서 북한 체제의 이상 조짐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탈북은 증가세에 있고 양적으로 내용도 변하고 있어요. 엘리트층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의 탈북의 주된 양상이 중국의 경제 난민으로 나왔다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제 남한으로 오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으로 직행하는 탈북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근에 엘리트 탈북의 증가나 이런 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배출 요인의 증가라고 볼 수 있고요.
조 박사는 이처럼 탈북 양상이 변화한 이유에 대해 장마당이 일부 활성화됐지만 만성적인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고 무리한 핵 개발 정책과 대형 건설 사업과 같은 이벤트성 정책에 따른 재정 고갈 그리고 더 강력해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까지 겹쳐진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겠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한국 정부가 북한 체제 동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붕괴를 목표로 대북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며 평화 통일 정책에 기반을 둔 대북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5일 정례 기자 설명의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 주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고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발언 강도로 미루어 북한 내부의 변화, 특히 지도부 변화를 더 촉진시키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올 들어 해외 파견 북한 인사들의 탈북이 잇따르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한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국제사회 제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 한 해 한국에 입국한 해외 파견 북한 인력은 수십 명에 달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해외 체류하며 외부 세계를 접한 해외 주재 북한 인사들이 자유롭고 발전된 나라를 동경해서 탈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입니다.
고위급 외교관들의 탈북은 과거의 생계형보다는 이민형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탈북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자식들의 평양에 돌아갔을 때의 적응 문제 등 본인과 본인 다음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양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이것이 이제 망명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용호 공사의 한국 망명 동기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자녀의 장래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태공사를 비롯한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은 북한 내 권력 교체와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천용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는 권력 교체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새로운 지도자 밑에서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탈북을 결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기존 권력층의 실세를 숙청하는 이른바 공포정치를 통해 1인 지배체제를 공고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형된 간부는 지난해 말까지 130여 명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해외 파견 북한 인사들의 탈북 요인으로 꼽힙니다. 제재 국면에서 본국으로부터 가중되는 상납 압박이 탈북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인 대외보험총국 출신인 김강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입니다.
농사에서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 북한의 대외관계, 이건 이제 대외무역이나 외화벌이에서 날씨하고 비슷하거든요. 외화벌이 압박, 외부 해외에서의 이제 어려움, 주재원들의 무리, 여러 가지가 이제 뒤따르잖아요. 그래서 좀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한국 정부는 태용호 공사 등 북한 고위 외교관의 망명을 비롯해 올 한 해 한국 입국 탈북자가 증가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외교관 등 해외 주재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돼 이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입니다.
전 세계 공간을 통해서 사상 점검을 강화시키고 자제들을 동반하지 못하도록 외교관들의 자제들을 평양에 한 명씩은 붙들어두는 볼모 외교관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 대한 단속과 함께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내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한국 민간단체 관계자입니다.
최근에 안쪽에 있는 분과 통화를 했을 때는 전화통화도 되게 검열을 좀 많이 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갔다 왔으면 어디 갔다 왔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다 기록을 남긴다고 하거든요. 그 국민들보다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검열, 감시, 감독이 한층 강화됐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외화벌이를 통해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은 상반기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탈북 이후 간부들을 대상으로 탈북 방지 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정보 유출자를 간첩으로 규정해 총살한다는 내용의 지시문을 일반 가정에 배포하는 등 탈북을 막기 위한 사회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강력한 대북 제재와 공포 정치 등 북한 체제 불안정성으로 인해 탈북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외부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해외 파견 인사들의 경우 북한 정권과의 연결고리가 가장 약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대북 제재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의 이탈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납금을 공무를 바쳐야 되는 주 계층이 세 계층이 있어요. 북한에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영 기업들, 두 번째는 이제 외교관들, 세 번째가 주로 북중 무역을 하는 돈주들이 있어요. 이 세 계층이 지금 상당한 정도의 상납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정설이에요.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금액 수준은 올라갔으니까 이게 뭐 공포 정치의 영향으로 그 니즈를 못 맞췄을 때 상당히 이제 본인들의 생존에 위협을 받겠죠.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태공사를 비롯한 해외 주재 북한 인사들의 잇단 망명을 북한 체제 붕괴의 신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고위급 엘리트 몇 명이 탈북했다고 김정은 정권이 흔들린다고 보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소규모의 조직화된 시위도 불가능할 정도로 공안기관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지난 1997년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한국으로 망명했지만 북한 정권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정일, 김정은 등의 3대 세습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주요 인사들의 잇단 탈북에 따른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9월 말로 끝난 미국 정부의 2016 회계연도에 14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200명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미국의 2016 회계연도 중에 14명의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5일 공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3월과 8월에 각각 3명, 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월에 각각 1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12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명, 20대와 14세 미만이 각각 2명, 14세와 20세 사이와 51세와 64세 사이가 각각 1명이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유타와 일리노이주에 정착한 탈북 난민이 각각 4명이었고 캘리포니아주가 2명, 콜로라도와 켄터키, 오리건주가 각각 1명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00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회계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이 25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2010년과 2014년에는 각각 8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탈북자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2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의료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6 회계연도에 미국에 들어온 난민은 모두 8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이 1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리아와 미얀마, 이라크 출신 난민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위해서 캐나다 고위 관리들이 나서야 한다고 임 목사 측 교회가 촉구했습니다. 최근 고위 관리들의 노력으로 중국과 이란에 억류 중이던 캐나다인들이 석방된 것처럼 임 목사에게도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최대 한인교회 가운데 하나인 큰빛교회가 5일 북한에 억류 중인 이 교회 임현수 담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 측은 최근 중국과 이란에서 억류 중에 풀려난 캐나다인들의 석방을 축하한다며 캐나다 정부가 임 목사 석방에도 같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이 언급한 캐나다인은 이달 초 중국에서 석방된 케빈 가레트 씨와 이란에서 석 달 동안 억류됐다 풀려난 호마 후두파 씨입니다. 기독교 선교사인 가레트 씨는 특히 중국 단둥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하던 중 2년 전 국가 기밀 절취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다 석방됐습니다. 가레트 씨의 석방엔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해 가레트 씨의 석방 문제를 직접 제기했었습니다. 큰빛교회는 두 캐나다인들의 석방에 총리 등 최고위급 관리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임 목사 석방을 위해서도 캐나다 정부가 같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틴 라스콧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5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캐나다 정부가 임 목사 억류 시작부터 석방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스콧 대변인은 특히 스테판 니온 외교 장관이 임현수 목사의 아들과 만났고 영사 담당 관리들은 림 목사와 가족의 영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는 림 목사의 권리와 건강 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 측 리사 박 전 대변인은 그러나 5일 VOA에 임 목사 석방 노력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캐나다 정부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펼치다 지난해 1월 억류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이 최근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현지에서 수해 복구와 지원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4일 긴급재난관리 전문가인 아트로 피지간 박사를 함경북도 지역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5일 발표한 북한 수해 상황 2차 보고서에서 피지간 박사가 6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수해 복구 상황과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일부터 나흘 동안 북한 내 인도주의 기구들의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실사단이 함경북도 무산군과 연사군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단은 국제기구가 지원한 구호품이 수재민들에게 전달되는 것과 노동자와 군인 등 20만여 명이 복구 작업에 동원된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해 지역 내 구조물 등 피해가 심각하고 고립된 리 단위 마을에 대한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겨울에 대비해 이재민들을 위한 거처 마련과 식수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단은 홍수로 함경북도 내 몇몇 보건소가 완전히 무너졌고 시 단위 병원 두 곳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의료기구와 의약품 등도 홍수에 휩쓸려 갔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유엔 기구들이 의약품을 피해 병원에 지원하긴 했지만 수재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의료기구와 의약품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설사와 급성호흡기 전염병에 걸린 수재민들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전염성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체제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북한 수해 복구 사업에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5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원금은 덴마크 적십자사를 통해 국제 적십자사의 대북 수해 복구 사업에 전달되며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식량과 식수, 위생 지원을 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수재민들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재난 위험 감소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사용될 것이라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밝혔습니다. 국제 적십자사는 함경북도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1,5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된 금액은 목표액의 11%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세계 대부분 나라 지도자들이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지역을 찾아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모습과는 다른 상황인데요.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한국 측정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경상북도 기흥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진 발생 하루 만에 이곳을 찾았고 일주일 뒤 다시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피해에 대해서 지원도 빨리 해드리고 이런으로서 다시 안정을 찾고 예. 일어서실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지난 8월 대규모 큰물 피해가 발생한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모든 미국인들이 피해 지역에 주목하고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I need all Americans to stay focused on this. If you're watching this today, make sure that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피해 지역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보다 늦게 찾았다는 이유로 언론에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10년 남미 지역을 방문 중이던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칭하이성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귀국해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고 지도자가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건 국제사회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듀 사무총장입니다.
심리적으로 중요한 거죠.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 하지만 지원을 못 받더라도 그래도 그만큼 지도부가 관심을 보여주면 안심하고 심리적으로라도 도움이 좀 될 수 있고.
루마니아 출신인 스칼라듀 총장은 옛 동유럽 공산국가 가운데 최악의 독재자란 평가를 받았던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도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지적합니다.
루마니아에서 1977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루마니아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해외 방문 중이었지만은 해외 방문을 중단하고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해서 현지를 방문하고 그때는 희생자들 한 천 몇백 명 정도 있었을 겁니다. 대재해가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에 발생한 북한의 수해 지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했다는 소식은 한 달이 넘도록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해방 후 처음 겪는 대재앙이라고 보도했지만 북한 정권은 오히려 수해 이후 5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최고 지도자는 이후 첫 시찰지가 과수농장이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1호 박사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수해 지역 방문은 최고 지도자의 위상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을 꺼리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뭐 애민주의, 인민대중 중심, 뭐 이런 기초 사상 자체가 뭐 인민대중 중심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최고 지도자는 무결점, 무오류 또는 전지전능하다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야 토사에 주민들이 다 무너지고 깔리고 한 걸 최고 통치권자가 보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뭐 보내줄 장비도 없고 무슨 따뜻한 여포도 없고 또 뭐 쌀도 보내줄 수 없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게 입증되니까 아예 안 나타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재해 현장을 전혀 찾지 않았던 아버지와 달리 지난해 태풍 고니의 피해를 입은 라선 지역을 이례적으로 방문해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큰물 피해로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 수재민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자신께서 직접 피해복구 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지만 이번 함경북도 수해는 지난해 라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방대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당국은 3일 국제적십자 대표단에 지금까지 사망자가 133명, 실종 395명, 가옥 3만여 채가 파괴되고 이재민 60여만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큰물 피해 지역이 북한 정권에 정치적으로 가장 불만이 큰 함경북도 지역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 갈 수도 있고요. 20년 전에 고난의 행군 때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주민들은 바로 북부 지역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함경북도였죠. 이번에도 수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바로 함경북도였습니다. 네. 하여튼 뭐 거기에는 뭐 탈북자들의 친척들도 많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성분이 낮은 주민들 많고
안찬일 소장도 함경북도 지역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려움이 방문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지금 피해가 많이 난 연사, 경흥, 경원, 부산 뭐 이쪽은 거의 뭐 평양 정권에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그냥 총구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지 뭐 평양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김정은이 그 지역에 나타난다는 건 물론 뭐 가두지 비행기 타고 잠깐 나갔다 돌아오겠지만 그 국경에는 국경 건너 중국 쪽엔 뭐 대량의 탈북민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언제 건너와서 김정은이 온다는 것만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아마 어떤 김정은의 어떤 위해 이런 걸 고려해서 안 가는 것이 아마 기본적인 이유라고 봐야죠.
하지만 두 전문가는 모두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발생 20여일 뒤 복구가 완료된 일부 지역을 방문해서 공적을 자신에게 돌린 것처럼 조만간에 그런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지난달 비슷한 분석을 했었습니다.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그 복구의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려는 그런 의도에서 간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그 함경북도 지역이 수해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스칼라티오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피해 지역 방문 여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 큰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70년째 민생보다 권력 유지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기대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대홍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구조하거나 돕거나 지원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자금도 없고 자원도 없고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도 아니고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기대를 할 수가 없죠.
북한의 인터넷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머릿면엔 3일 김정은 위원장의 샘물공장과 주사기공장 시찰 그리고 핵실험에 기여한 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올려져 있습니다. 뷰어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영유아와 산모 사망률이 남한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 수명도 남한보다 12살가량 짧았는데요.
미국의 민간단체가 발표한 북한 관련 통계 내용을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인간문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16 세계 인구 통계 현황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으로 한 살 미만 북한 영아 1,000명당 2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영아 1,000명당 3명이 사망한 남한에 비해서도 8배 높은 것입니다. 2015년 현재 5세 미만 북한 유아 사망률도 1,000명당 29명으로 남한 4명보다 7배 이상 높습니다. 북한의 산모 사망률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사망한 북한 산모는 82명으로 남한의 11명에 비해 8배 가까이 높습니다. 인구문제연구소의 도시코 카네다 연구원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15년 북한의 산모 사망률은 1990년대 초보다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So 2015's rate is estimated to be 82 maternal deaths per 100,000 births. It's even higher than early 1990s.
1990년 북한 산모 사망률은 신생아 출산 10만 명당 75명, 1991년 63명, 1993년 56명으로 2015년보다 낮았다는 설명입니다. 카네다 연구원은 다만 북한의 영유아와 산모 사망률은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ince 1999, maternal and infant and under 5 mortality rates have all been decreasing.
1999년의 경우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산모 131명이 사망했지만 2001년 121명, 2005년 105명, 2010년 97명, 2014년 85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5세 미만 유아 사망도 1999년 78명에서 2000년 72명, 2005년 52명, 2010년 35명, 2014년 30명으로 계속 감소했다고 카네다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기대 수명은 남한 국민보다 12살가량 짧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15년 기준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은 남자 66살, 여자 74살로 추정됐습니다. 남한은 남자 79살, 여자 86살로 추정됐습니다. 20여 년 전인 1993년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은 68살로 남한 73살과 비교해 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카네다 연구원은 1990년대 초 시작된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들의 영양과 보건 상황이 악화돼 남북 간 기대 수명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 gap of life expectancy is wider now than in 1993 reflects the major setbacks in health and nutrition.
북한에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식량난으로 최소 60만 명에서 100만여 명이 사망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북한의 총 인구는 2,510만 명으로 앞으로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2,670만 명, 2050년에는 2,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남한의 경우 현재 총 인구는 5,080만 명이며 오는 2030년에는 5,220만 명으로 증가하겠지만 2050년에는 4,81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출산율은 2015년 현재 2명으로 한국의 1.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문제연구소는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로 매년 세계인구통계현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통계자료는 미 연방기관인 인구조사국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올 들어 9월까지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150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5년 같은 기간에 132억 7천만 달러보다 13.4% 늘어난 수치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외국인이 경영 참가나 기술 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호조를 보인 건 세계 경제 침체와 북한 핵사태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 몰리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북한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유입액은 약 8,2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런 액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미미한 규모로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북한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 순위에서 세계 최하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자본과 사회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이 침체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외국인 투자 환경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개원연구원은 북한을 둘러싼 불안정한 정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n a long chain of events where North Korea sends an image to potential investors.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불안정해진 북한 상황이 오랫동안 외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대한 투자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가 위험도 평가에서 북한은 최하위인 7등급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OECD의 국가 위험도 평가에서 줄곧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는 BOA에 투자 부진을 포함해 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역시 정치 상황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해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항공 박람회에 등장한 뉴질랜드 항공기의 반입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특수부대 병력 수송이나 대량 살상 무기 운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4일 언론에 뉴질랜드산 항공기가 어떻게 북한에 반입됐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뉴질랜드는 이런 항공물자의 대북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 항공기는 뉴질랜드의 항공업체인 에어로스페이스사가 제조한 P-750 XSTOL 항공기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원산에서 개최한 국제 친선 항공 박람회에서 이 항공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엔 이 항공기 꼬리에 북한 인공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국내 최대 일간지인 뉴질랜드 헤럴드 신문에 북한으로 이 항공기가 수출된 기록이 없다며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체인 에어로스페이스의 데미언 캠프 최고 경영자는 신문에 이 항공기를 중국 업체에 판매했었다며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몇 달 전 중국 시안에 있는 프리 스카이 항공에 판매한 것으로 왜 이 항공기가 북한에 있는지 자신도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프리 스카이 항공은 북한에서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 최고 경영자는 중국이 현재 국경절 연휴라 중국 업체와의 소통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군사 물자뿐 아니라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민간 물자에 대해서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P-750 항공기는 또 대북 금수 대상인 미국산 프로펠러와 엔진, GPS 등 여러 부품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국제과학기술 전문지인 파퓰러 메케닉에 따르면 P-750은 10인승으로 최대 217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이륙하면 한국과 일본까지 모두 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입니다. 최대 1800kg까지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석을 떼면 더 많은 인력과 물자 이동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착륙 길이가 매우 짧아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를 활주로로 이용할 수 있고 산악지역에서도 저공으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이 항공기는 스카이다이빙이나 항공소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특수부대에서 침투용 병력 수송과 무기 운반용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파퓰러 메케닉은 북한의 특수부대가
이 저공 항공기를 통해 병력을 수송할 수 있고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의 운반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이 항공기의 한 대 가격이 미화로 200에서 3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7일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에 북서쪽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 19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17도. 황해도, 개성,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1도. 함경남도, 함흥,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17도. 함경북도 청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5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18도. 양강도 해산,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0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방송해드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6일 초강력 허리케인 상륙을 앞둔 플로리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이 서로 공조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매튜라는 이름의 이번 허리케인은 최고 시속 22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했으며 현재 4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앞서 매튜는 아이티를 강타해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삼팔로스가 6일 밝혔습니다. 삼팔로스는 1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찍은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을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움직임은 3개의 갱도 모두에서 포착됐으며 특히 북쪽 갱도 입구에는 트럭으로 보이는 대형 차량이 있었고 건물 주변으로 박스로 보이는 물체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 중일 수도 있지만 지난달 9일 핵실험 이후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갱도 입구를 막는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앙 통제 건물 주변과 남쪽 서쪽 갱도에도 차량과 사람이 포착됐다고 삼팔로스는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이후 굴착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남쪽 갱도에서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지구에 새 정착촌을 건설하려는 이스라엘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정착촌 건설이 평화를 해칠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요르단강 서안, 즉 웨스트뱅크 정착촌에 주택 300채를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도 라말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이 지역에선 이스라엘 이주민과 팔레스타인 주민 간의 유혈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새로운 정착촌 건설은 영구적인 점령 현실을 공고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면서 이스라엘의 평화 성취 약속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토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6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를 해친다면서 목소리를 높인 뒤 사이버 방어와 훈련 분야를 포함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장관은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 이사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의 외교 관계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 나선 한국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를 꺾고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6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최종 예선 3차전에서 카타르와 맞붙어 3-2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한국은 전반 11분 기성용이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지만 카타르가 이후 전반에만 두 골을 넣으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동원과 손흥민이 후반전에 카타르의 골망을 흔들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2승 1무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오는 11일 이란과 4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 이라크를 만난 일본은 2-1로 승리했습니다. 필리핀 국민 대다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9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필리핀 국민의 76%가 두테르테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불만이라는 응답은 11%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아프가니스탄 병사들이 잇따라 실종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지난 2015년 1월 이후 미국을 방문한 아프간 병사 44명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이들의 미국 내 불법 체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달 이후 8명의 아프간 병사들이 허락 없이 군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해외 군 훈련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